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둘 사이에 엄청난 차별을, 구분을 두셨다라는 말입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시지 않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말은 인간에게 신적인 속성, 즉 신성이 인간 안에 담겨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신적 속성을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완전히 제거되었다거나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신적 속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거나 인간이 짐승과 동급이 되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이 안에, 우리 안에 유지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갖고 있다 그런 말을 자주 들어보시지는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갖고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그를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고정식이 아니고 바퀴와 날개가 달려있는 이동식 보좌입니다. 그 이동식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그룹 혹은 거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시편 18편 10절에 보시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타고 계시는 그룹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시면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보좌의 형상을 내가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말은 보좌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내가 봤다라는 말입니다. 에스겔이 단정적으로 보좌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보좌처럼 보이는 보좌의 형상, 보좌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본 환상이 일종의 실루엣을 통해서 보는 것 같은 그러한 희미한, 약간 좀 희미한 그런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그 보좌를 보니까 그 보좌 위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형상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뜨뭇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그 뜻은 뭐 shape 혹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그런 형상을 그가 봤습니다. 여기서 모양이라는 단어는 마레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영어로 appearance, 우리말로 하면 생김새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은 에스겔이 그 보좌 위에 무언가를 보았는데, 누군가를 보았는데 어떤 형상을 내가 보았는데 그 생김새가 마치 사람처럼 보이는 어떤 형상을 내가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위에 하나님 외에 어떤 인간이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앉아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의 모습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27절 보시면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모습을 허리 위와 허리 아래의 모습으로 나누어서 말하는데요. 허리 위의 모양은 빨갛게 달아온 쇠 같은데 그 내부도 빨간색의 그 불의 색이고 그 주위도 보니까 불이더라는 겁니다.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 생김새가 마치 사람의 모양처럼 보이는데 뭐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온 몸이 불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광채가 나더라는 겁니다. 불은 빛을 나타내죠. 하나님은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생김새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28절에 보시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 빛은 밝은 무지개색 광채였습니다. 무지개색은 찬란한 색입니다. 오색의 영롱한 색입니다. 에스겔은 인간의 생김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형상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데 찬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영광은 바로 빛이니까 하나님은 그 빛 자체로 나타나신 겁니다. 에스겔은 그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을 봤는데 그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엄한 광경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래야 그것을 다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매우 조심스럽게 자신이 본 것을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신성, 영어로 말하면 디비니티가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은 아니시지만 마치 사람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원래 창조될 때 빛나는 몸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의 원래 그 빛나는 모습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서 그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본질적인 어떤 차이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빛나는 영광의 몸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아담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먼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즉 인간과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상호 깊이 침투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이렇게 손가락이 엇갈려 있듯이 이렇게 상호 깊이 침투되어 있는 게 원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상호 침투하여 인간과 하나님은 공통의 속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인간론을 살펴보면서 인간은 매우 제한된 존재이며 타락한 존재이며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인간 내부에는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있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인간관이란 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인간의 한 가지 성격, 인간에 대한 어떤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인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하는 그런 악한 것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거하는 죄, 즉 나의 욕망과 성령님 사이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3절은 그의 영광과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즉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은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큰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주신 목적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는 것을 피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과 4절의 내용을 두 가지 포인트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고 또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약속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즉 신적 성품, 신성을 공유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신적 성품을 공유하게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적 성품을 공유하는 자가 된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정교회, 또 로마, 러시아 정교회, 그런 정교회가 있죠. 로마 카톨릭과는 구분되는 매우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던 중에 하루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종교에 관한 책을 한 권 뽑아서 읽게 되었는데 이 책을 딱 펴서 첫 번째 페이지를 여니까 거기 뭐라고 기억되어 있냐면 구원이란 뭐냐? 구원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읽고 너무나 놀라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책을 쭉 읽어봤는데요. 헬라어로는 이것을 theosis라고 합니다. 영어로 divinization 혹은 deification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처럼 됨이란 뜻입니다. 우리같이 장로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쉽게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이 타락했고 그것도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건 맞습니다. 전적 타락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신적 성품, 신성이 다시 회복되게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원래 아담이 갖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과 신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창조는 옛 창조를 능가하는 창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 순간에는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영광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갖고 있는 존재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란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스러운 분, 즉 하나님께서 육신, 즉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디비니티와 인간의 휴매니티가 함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거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서 그 신성에 어떤 손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게 있는데 그 충만함은 육체 가운데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그 인성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다. 근데 중요한 건 10절이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너희가 지금 비록 인간이지만 너희가 믿음을 갖고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신성이 이미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이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점점 충만하게 차오르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처럼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처럼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예수의 성육신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 인간의 형상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인간성이 완성되고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이 어떻게 완성될 수 있는지를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목표는 뭡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 신성이 완전히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신성이 꽃 피어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제가 번역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인간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건데 인간이 없어지고 인간이 신이 되고 하나님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과 하나님이 각각 독립적으로 자신이 독립적으로 이렇게 각각 존재하면서도 상호간에 깊이 이렇게 침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결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성육신 속에서 인성과 신성이 완전히 결합되듯이 우리도 미래에 우리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처럼 된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인간은 존엄하다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존엄할까요? 여러분 인간이 왜 존엄한지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비니티, 이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말하면 사브린티, 이 존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왜 인간이 존엄하냐고 질문한다면 그 사람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답을 할까요? 사실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인간이 존엄하다 그런 말을 하지만 왜 인간이 존엄한지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인권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인권은 어디서 유래한 겁니까?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서 인간의 권리가 나온 겁니다. 사람들이 인권 하면서 인권을 주장하는 건 열심히 하지만 왜 인간에게 양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는지 그 근원적 이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합니다. 인권, 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은 사실 다 기독교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래한 겁니다. 성경 말씀과 기독교 전통을 제외한 상태에서 왜 인간이 존엄한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얘기해 보면 과연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이 존엄하고 인간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신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처럼 세 가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으로 적용하고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세 번째로 정치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교적 적용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생명이 존귀하다라는 것을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현재 국제정세는 김정은 정권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핵무기와 다량 살상무기를 개발한 이 김정은 정권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무너지고 북한이 해방되고 나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까? 그들에게 단순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북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유물론적인 세계관, 그들이 평생도록 갖고 있는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성경과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복음적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에 근거한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 인간이 갖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왜 인간이 그런 권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 말씀과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찬찬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서 그들이 아, 내가 물질 덩어리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깊이 깨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 주민에게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르치되 이 복음과 기독교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것을 가르칠 것인지를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의 과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적용입니다. 어제 시청 앞 광장에서 또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가 있었죠. 이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동성애를 하는 것이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맞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주신 거룩한 신적 속성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유래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성의 충만함에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감히 동성애와 같은 그런 것이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팬티와 브라저를 입고 동성연애와 각종 희한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성적 지향을 자랑하듯이 행진을 하면서 드러내 보이는 게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드러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동물성, 그 천박한 짐승과 같은 성격을 드러낸 것입니다. 스스로 동물이 되겠다고 하면서 거기 어떻게 이 인권이란 말을 갖다 붙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신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반성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교회가 왜 인간이 존엄한지, 인권의 본질이 무엇인지 대해서 우리가 복음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낙태 문제도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4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9명의 재판관 중 7대2로 낙태 처벌 조항을 헌법 불이치한다라고 결정을 해서 지금 낙태죄를 포함해서 관련 법규가 곧 개정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 7명의 재판관들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이 쓴 판결문에 보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임신 14주 무렵, 그러니까 임신 98일까지입니다. 임신 98일까지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판결문에 썼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98일 될 때까지는 낙태를 해도 된다라는 그 말은 98일째 되는 그 태아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뜻인가? 98일 된 태아는 생명이 없는 살덩어리입니까? 고깃덩어리? 98일 된 태아는 존엄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그 아기에게는 하나님의 신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또 여성의 자기 결정권, 즉 선택의 자유인데요. 그 선택의 자유가 생명보다 더 귀중합니까? 더 귀한 가치를 갖고 있나요? 자유가 생명보다 더 상위의 가치입니까? 자유주의자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자는 사람들이 현재 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지켜야 되고 자유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이 생명보다 더 상위의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엄마 뱃속에 있건 엄마 뱃속 밖에 있건 동일하게 존엄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자유주의 이념에 그렇게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이념에 찬성하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는 견해를 달리한다라면 그걸 바로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보수주의. 이 보수주의는 낙태 문제에 관한 성경적 가치에 기초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지난 4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 불일치 판결을 내렸을 때 그 어떤 기독교 단체도 그 어떤 교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 한 줄 발표한 바가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협회가 반박 성명 냈습니까? 안 냈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총회가 총회장 이름으로라도 무슨 반대하는 성명서 냈습니까? 다 침묵했습니다. 왜 침묵했나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이 인간 창조 속에 나타나 있다는 그 말이 무슨 뜻이며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똑바로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정치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 사람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인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저 사람은 쓰레기 같은 사람이다라고 판단될지라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인간을 존중하고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상적으로 뭐 개조하겠다 이런 생각은 우리는 상상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강제 수용소를 짓고 지금 현재 100만 명의 위구르 사람들을 거기에 가두어 놓고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를 위해서 감금 상태에 가둬놓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위구르 사람들의 전체 인구가 1,100만 명인데 100만 명이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약 10%가 집단 수용소에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국가, 이 공산당이란 것들은 하나같이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보기 때문에 도대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북한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간은, 북한은 아예 국가 자체가 전체가 다 집단 수용소인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 집단 수용소 안에 모든 북한 주민이 지금 갇혀있는, 거기서 인간 개조로 강제로 당해온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더구나 기관포로 사람을 처형한다든지 이런 것은 인간에 대한 존경심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하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이런 공산주의자들, 인간의 생각을 내가 마음대로 강제로 바꿔놓겠다고 하는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란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은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인데 이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는 인간에 대한 테러이며 그 자체로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존엄하게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넣어주시고 인간의 미래의 영원한 운명을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한 자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에 동의할래야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가끔 보면은 나는 예수 믿지만 나는 정치적으로 난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정신들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이 얼마나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인정하는 그런 정치 이념을 우리는 주장하고 우리는 그런 정치 이념을 지지하고 그것을 말하는 정당을 우리는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저는 그것을 보수주의 정치 이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보수주의 정치 이념의 말로 제대로 된 인간 간에 근거한 그런 정치 이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므로 매우 비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는 그러한 운명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인간을 이해해야 되고 그런 관점을 우리의 영적인 삶과 우리의 사회적인 삶과 우리의 정치적인 삶에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